평지 공동체의 신앙 고백 제목인데요. 신앙 고백은 엄숙한 문장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Singing Songs of Unification, 하나됨을 노래하는 노래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봄에 영국 여기 갔다 왔습니다. 로얄 알버트 홀이라고 해요. 이제 알버트 이분이 찰스 국왕의 5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그 빅토리아가 실제로 여왕이고 부군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어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여왕이 굉장히 슬퍼했답니다. 이분을 기리면서 이 홀을 지었습니다. 1871년, 150년, 154년 전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 홀이 얼마나 큰가 하면 8,000명이 들어가요. 아, 여기서 이런 찬송을 한 번씩 부릅니다. Guide me, O thou great redeemer. 이 찬송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송인데 이 곡은 우리 찬송가 377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웨일즈 곡입니다. 웨일즈. 찬송가에 지금 377장 펴놓고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 웨일즈는 영국하고 달라요. 말이 틀립니다. 민족도 웨일즈 사람들은 웰시라고 해가지고 켈트 계통이에요. 그런데 잉글리시는 앵글로색슨이죠. 정치나 역사나 문화적으로 다르니까 다투죠. 긴장이 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두 민족, 이들이 여기서 이 영국 런던에 있거든요. 웨일스 지방이 아니에요.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경건한 노래가 아니에요. 함께 부를 때 영국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일즈 사람하고 잉글리시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영국은 또 다른 민족이 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있고 아일랜드가 있어요. 이분들도 다 앵글로색슨이 아니에요. 다 켈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된 왕국이라는 거죠. 그럼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지. 하나의 그 왕한테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에요, 본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투쟁을 한 역사가 각 민족마다 다 있고 오늘은 특별히 영국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영국 찰스 왕의 아들이 윌리엄인데 그 아내가 이제 케이트,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공식 타이틀이 Prince of Wales, 웨일스의 왕이다, 이런 혹은 공이다. 왕실은 그럼 웨일즈 출신인가? 이렇게 제가 의심을 했어요. 왜 웨일즈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은 웨일즈는 잉글랜드와 국경하고 있어서 자주 침략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가 웨일즈를 정복했는데 1283년이라고 합니다. 8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복 왕 이름이 이제 에드워드 1세인데요. 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며 투쟁을 했겠습니까? 잉글랜드 왕이 그 웨일즈라는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겠어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그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당신들의 나라 웨일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Prince of Wales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준다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영국의 왕이 자기 아들한테 웨일즈의 왕이다라는 칭호를 주면서 웨일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프로텍션 해주고 다 하겠다. 하나됨을 위한 통합의 상징입니다. 현재 이 칭호는 웨일스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웨일스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의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웨일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노래를 로얄 알버트 홀에서 미모리얼 데이 같은데 여왕이 참여하는 그 페스티벌 같은데 이런 걸 노래를 불러요. 기적이죠. 두 나라 그 다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니까. 377장 가사를 보시면은 민족의 상처와 억압과 갈등과 분열을 통과해 온 경험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중심에는 성경의 깊은 서사, 스토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 제가 아시죠? 산 위에 있는 모세, 산 위에 있는 예수님 내려와서 평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누고 공유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이 그림인데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시점에서 누가복음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 혹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찾아 읽어야 하고 오늘 웨일즈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웨일즈에서 왔어요. 이 웨일즈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국어 사용하지 못하는 억압을 받았는데 웨일즈 사람, 웨일즈의 축제, 문화 이런 거는 다 영국의 문화에 다 밀려나고 억압받았습니다. 웨일즈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민족의 자존감이 무너졌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그 광야 같은 시기에 웨일즈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웨일즈 사람들한테 이 찬송은 정치적 저항과 영적 도피가 혼재된 복합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노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체의 노래가 되고 특히 부활절이나 국경일 같은 날 이 스포츠 경기 중에 럭비 경기를 할 때는 이 노래를 반드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평지의 언어는 광야 언어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야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신 단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는 히브리 말이에요. 즉 모세시대에 쓰던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히브리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죠. 네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예요. 모세가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와서 평지에 있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방 여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모세의 시대도 그것은 언약이고 우리 예수님도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전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말과 언어로 복과 화를 말씀하세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모세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세의 율법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8절은 달라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아브라함 언약의 심장부를 평지 공동체에서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이 축복을 원수까지 확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울타리 경계 담입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표식 자비예요. 인자예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는 뭐 연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뭐 마음이 착한 정도가 아니죠.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언어를 지금 성전이 없는 이 시대 평지 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용서라는 단어가 6장 37절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본래 용서라는 말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시편에 있는 말하고 연관이 됩니다. 시편 32편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forgiveness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도다. 용서는 뭔가 하면 죄를 덮어주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평지에서의 윤리를 죄사함으로 강조하십니다. 본래 covering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 언어를 성전이 아니고 평지로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로얄 알버트 홀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웨일즈 사람들이 역사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를까요? 그것은 이 노래의 핵심이 웨일즈 민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도 해당된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읽혀지던 시대는 성전이 무너진 때요, 소외된 백성들이 흩어진 때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비루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런 때입니다. 숨어서 살죠. 분열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진실이 무너진 시대, 권력에 실망한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언어, 저는 이 언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노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언어와 노래는 신앙 고백입니다. Confession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37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특히 교회의 신뢰가 무너졌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듯하고 공공성이 흔들리고 정치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 양극화 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목적을 잃고 진실이 붕괴된 이 시대 웨일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전이 아닙니다. 평지에서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랭귀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노래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기초, 새로운 언어,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고백, 신앙 고백. 어떤 식으로 압축할까요? 원수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라고 축복해야죠. 용서하라. 이런 언어입니다. 성전 이후 시대의 노래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오늘 소개받았던 이 한 곡 찬송으로 모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 우리는 평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노래합니다. Guide us, O thou great Redeemer. 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갇혀있던 언어와 계시들을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며 억압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펼치며 사랑을 전하며 원수를 갚지 아니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